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요일 이렇게 네, 부인회를 일찍 마치고 서울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고향 아람누리 그 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보고 토요일 날 또 일이 있어서 서울에 머물렀다가 왔는데 천안에서도 공연을 보고 그 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성남 이렇게 공연을 이어서 봤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축복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주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구나.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 가진 조건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그 보혈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주님의 세계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계로 옮겨 놓으셨구나. 그렇게 마음에 감사했어요. 저번 주는 좀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서울에 가서 그 서초구청 그 2층 대강당에서 마음 키움 마인드 강연을 하고 또 수요일 날 또 그 송파 청소년 수련관에서 마음소리 또 마인드 강연 이제 거기는 이 제목을 부부학 개론이라 해가지고 개론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부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세계가 자꾸 보이고 준비하는 저도 부족한데 준비하면서 또 보면 참 그 마음의 세계가 자꾸 비춰지고 마인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매들이 그런데요 그냥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인드 강의를 할 때는 아멘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멘이라는 그 반응을 안 하려고 애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모친이 중간에서 아멘 했다가 아 이거 아니지 해가지고 소리가 쏙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아, 이 이야기가 참 합당하다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 아이도 어리지만 엄마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아가 아를 낳았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는 미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이에게 사랑을 쏟고 희생을 하면서 그 미완성인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대부분 이미 엄마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꾸짖기 바쁘죠. 근데 내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서 또 마음을 끌어줄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참 필요하고 요즘은 아이들이 참 문제인데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다 망쳐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엄마들은 반드시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맞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고지혈증이 찾아오고 루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오고 한 네다섯 가지 병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재혼을 해서 사는데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지 5년 조금 넘었는데 어느 날 선풍기 장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예. 그래서 내가 선풍기 장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 포근함, 따뜻함을 그 사람에게서 느끼게 되면서 평생을 이 사람 의지하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다그쳤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냐 도대체.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따지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알고 보니까 동창생인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세상에 어떻게 네가 내 동창생하고 그렇게 응? 할 수가 있느냐.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언제부터 만났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또 막 따지고 물으니까 이야기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네요. 4년 반.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확실히 우리나라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러는데 막 혼자 생각하면 그냥 그 분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남편이 막 태도를 취하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애매한 질문만 저한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아니 목사가 용서해 주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다시 또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아닌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죄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정확하게 발견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 길 다시 가게 돼 있거든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음에 만나지지 않으면 똑같이 그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정말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결국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부모 교육도 참 시급하거든요. 제가 부부 교육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 생각했어요. 아, 이 노래를 좀 같이 부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해가지고 이 가사가 이렇게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직접 띄워가지고 거기 참석한 분들 다 이렇게 합창을 하게 했어요. 2절까지 불렀는데 아이 사람들이 거기 젖어든대요. 그리고는 이제 다 마쳤는데 사회자가 나오더니 아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다 그러면서 자 전부 여기 참석한 분들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자 메시지를 보내보라고 그리고 이제 답장 오신 분 이렇게 손들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키는 대로 한번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제 아내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당신이 내게 있어서 내가 참 행복했어. 처음으로 한번 보내봤네.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답장이 그 사회보는 자매는 문자 딱 보내놓고 남편의 답장을 기다리는데 결국 끝날 때까지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 그래도 고맙게 제 아내 답장했더라고요. 하트를 예쁜 하트를 보내왔던데 이렇게 요즘은 좀 맞아요. 전에는 안 맞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차에 어젠지 하여튼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갑자기 남편 나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야, 남편 나무가 있었나?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내 곁에 남편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 남편 나무는 내게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그 남편 나무가 싫어졌습니다.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나무가 곁에 있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았더니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받을 때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남편 나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나무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내게 너무나 큰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가 쭉 나오는데 아 정말 그 이걸 이렇게 바꿔서 예수님 나무라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 속에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마인드 강연 이건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로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근데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강연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합창단이 세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라샤스 합창단 세계 최고다.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저렇게 깨끗한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한 번은 목사님이 미국의 몰몬교의 본산지인 그 도시에서 그라샤스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했는데 그곳에 몰몬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합창단 그라샤스 합창단이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펼치겠습니다 하니까 다 표정이 예? 자기들이 무슨 세계 최고라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몰몬교 합창단이 세계 최고라고 사람들이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본산지에 와가지고 그라샤스 합창단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은 다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만 합창단의 그 찬송 속에 그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갔어요.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찾아가지고 몰몬교 합창단 노래를 들어봤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과연 웅장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라샤스 합창단 노래를 들어봤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야, 사람들이 많아서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고 뭐 이런 어떤 면이 있지만 소리가 다 퍼지는 거예요. 우리 그라샤스 합창단은 소리가 모아지고 깨끗하고 맑고 음정이 분명한 거예요. 야, 역시 소리가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저는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던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근본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어요.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면이 근본 모습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지는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고 추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범하는 데서 어둠에서 어떤 죄악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면 능히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면 능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기에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을 때, 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을 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예? 붙잡고 있을 때 문제가 없지만 노임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지 않았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더럽고 추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모습을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정확한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사형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서 먹는 사람은 사형수라 그러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를 파리 목숨인데도 끊임없이 자기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는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사형수가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나에게 종이와 펜을 좀 주세요. 아예 무슨 일로 그렇습니까? 제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뉘우치는 글을 반성의 글을 좀 써줄 테니까 이 글을 판사님에게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선처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교도관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는 말, 당신이 편지를 10통을 쓰든 100통을 쓰든 그건 당신 자유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알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법의 눈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요. 법의 눈으로 보면 그는 죽은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것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자신이 하는 뉘우침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법의 눈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형수는 미결수입니다. 기결수는 교도소 안에서 10년, 20년 형을 받았을 때 교도소 안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형량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언제 그가 기결수가 되느냐? 내일 아침 사형 집행이다 하고 그 사형 집행 딱 떨어지면 이 사람은 그때 기결수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그냥 그 순간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모범적으로 아무리 진실한 삶을 산다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5장 19절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그 한 구절 속에 딱 그냥 집어넣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성경 속에 들여다보면 인간이 죄인 된 것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죄인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죄인이 됐다면 의인 되는 것도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성경은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분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잘하고 못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도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잘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이제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예수님으로 서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잘하시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 내 인생이 달렸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 안 하실 것 같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나는 복음 위에 살기 싫어. 아니, 쉬고 싶어. 난 육신대로 살고 싶어. 그런 생각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으켜줍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보기에 합당한 생각을 우리 안에 일으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 내가 바로 이 사형수구나. 내가 바로 이 사형수구나. 정확하게 내 마음이 거기 이르게 되면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그때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사형수가 됐는데 내가 사형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형수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성경은 구약에, 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매일 새벽 시간에 이사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다가 로마서 1장하고 이사야 1장하고 전혀 다른 면을 봤습니다. 로마서 1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인간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슬프다. 예? 범죄한 백성이요.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너희.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암을 받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는데 인간이 추하고 더러운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싸매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인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실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제 동생은 치료를 받으면 상처가 아물겠지만 내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아물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아물죠? 예,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면은요? 예, 예수님 만나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했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변했어요. 38년의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38년의 병자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 속에 누워 있었는데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면서 38년의 병자는 그 병이 끝났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곧 나서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암 걸린 우리 자매님 암 걸린 우리 집사님 나와 간증을 하셨는데 암 좋고 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면 모든 상처가 다 아무는 건데 38년의 병자가 자기 생각 딱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곧 나았어요. 말씀이 그를 낫게 했어요. 그래 나는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 몸은 통나무처럼 굳어있어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지. 저 말씀 한번 받아들여보자. 그리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곧 나왔어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역사했죠. 말씀과 하나가 되니까 바로 병이 나왔다.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낫게 해놓으셨구나.
아멘.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은적 분연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면 능히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라면, 보혈이면 능히 모든 슬픔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하나 짚어보자.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죠. 자, 내게 와봐라. 하나하나 짚어보자.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 내게 와봐라. 그리고 나와 대면해보자. 그리고 하나하나 마음을 짚어가보자. 너희 죄가 진홍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눈처럼 이게 됐죠, 그죠? 양털보다 이게 됐죠, 그죠?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아물지 못하고 그 싸맴을 당하지 못했던 상처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1장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인간을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슬픔이 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고통이 있다면 고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대신하려고 오셨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 문제를 대신해 주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혜가 없어서요, 어리석어서요, 예수님과 연결을 시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형편 앞에서든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다 어디 가셨어요? 맞아요? 네. 꼭 옆구리 찔러야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야, 이사야 성경 1장이 너무 소망스러운 게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주시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인간이 아무리 추해도, 인간이 아무리 더러워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가 왔어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게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이미 살게 해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예. 자, 우리가 신년사를 들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 너 믿음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을 가졌어, 그 얘기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아직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믿음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자꾸 하죠?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었어. 야 이놈아 내가 줬다. 내가 믿음이 없었어.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행위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믿음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이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넌 이럴지라도 믿음이 있어. 왜? 하나님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참 중요한 거예요.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전혀 짚어보지도 않고 하라하라 이렇게 확인해보지도 않고 막연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알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인해서 주님을 찾아 나갑니다. 주님을 찾아 나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이 그 속에 일을 하시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마음의 길이 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형편이 오면 형편 속에 빠지고 매이고 형편의 종이 돼서 살았다는 거죠. 이제 크든 작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토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이 만나질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고 나면 그 다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지만 왜 내게 응답 안 하셔? 왜 내게 하나님 역사 안 하셔? 그러면서 불평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자는 거예요.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속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시험이 들어서 허우적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의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23절에 머물러 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24절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찾겠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제 성경은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 믿을 게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양심도 어떻다고요? 더러운지라. 그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수단과 방법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이래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이 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합창단을 도우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복음 때문에 합창단을 도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5분이라도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합창단을 도우시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합창단을 도와야 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만나든 청소년을 만나든 교수를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목사님을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육신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그래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박국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교만하며 그랬더라고요. 그는 교만하며. 자, 의인이라도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는 교만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것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예. 내가 연약한 것도 실수가 많은 것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내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의지해서 팔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죠. 떼는 다리가 있어서 떼는 것은 정하다 그랬어요. 메뚜기가 날개가 달려서 탁 뛰면서 날개가 달렸으니까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메뚜기처럼 팔을 딱 띄어가지고 날아서 그 착지 지점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받들어 주시죠. 그죠? 그 지켜주셔요. 메뚜기는 팍 딱 날아가지고 날아가는데 깃두라미는 펄짝 뛰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펄짝 뛰는 거예요.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도 정해요. 이렇게 뛰든 멀리 뛰든 있잖아요. 발을 내딛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발걸음 발걸음을 주님으로 내딛게 된다면 그 발걸음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발자국 발자국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젠 참 행복했습니다. 한 자매님 와서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난 복음을 위해 살기 싫어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그걸 드러내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내놓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한 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생각의 종이 돼서 끌려다녔는데 그 생각이 끝이 나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나를 만나러 왔대요.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많이 듣던 형제예요. 형제를 만났는데 요즘 막 결혼하라 그런 종들이 결혼하라 그러는데 집에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고 그런데 아이고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쪽이든 이쪽이든 마음을 딱 정해야 살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되게 고맙대요. 그렇게만 다 와준다면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형제가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데 형제 뭐가 걱정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그래.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그럼 됐지.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끌어주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딱 정하고 가더라. 그래서 가는 이제 형제를 보고 등을 뚝뚝 떠들면서 이제 장가하. 그러니까 아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정하면 그 생각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말씀을 끌어다가 그냥 반격을 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끝이 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발만 내딛으면 바로 주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발을 내딛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